하나 골라주는 남자 만골남 MC. MC. 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더위에 몸이 고도 머리고 막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8월 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 골라주는 남자 MC 서찬이 인사 올립니다. 후!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팟캐스트로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나 더운 여름에 어찌들 버티고들 계신가요? 모두 예, 무사히들 이 여름 나길 바라면서 나시길 바라면서 만골남 MC 첫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예 안내 없이 시작하면은 뭐 이게 뭐야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팟캐스트는요, 만화 골라주는 남자라고는 제목에서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은 만화를 골라주는 방송입니다. 그 뒤에 붙은 MC라고 하는 건 래퍼나 진행자를 뜻하는 MC가 아니라 미스터 M쯤 되는데요.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뻔하긴 한데 만화의 M입니다. 만화 쪽 브랜드가 뭐 코믹스의 C나 만화의 M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쩌리 아쉽죠. 네, 이 방송이 만화평론 전문 웹진 크리틱 M에서 제작하는 그런 팟캐스트라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자면 방송 제목이 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골남 MC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요즘 어느 만화 출판사가 느닷없이 만추남이라고 만화 추천하는 남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던데요. 쓰기로는 만골남 쪽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은 추남이고요. 이쪽은 골남입니다. 자, 그럼 이 방송에서 어떤 걸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송은요, 만화 골라주는 방송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리뷰 방송이냐? 아니면 웹진 성격 따라가지고 평론 방송이냐?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사실 팟캐스트에서 만화 리뷰는 차고 넘칩니다. 방송으로 평론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덤비면은 이 방송은 몇이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거의 한 6, 7천 단위에 육박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홍수 속에서 그래도 좀 겸손하게 100위권. 목표는 30위권. 아유,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 안쪽에 좀 진입을 계속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도 만화 팟캐스트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다들 정치 시사 이슈에 밀리잖아요. 워낙에 정치 사회 이슈가 좀 시사 이슈가 사람들이 좀 거국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곤란한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당연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기껏 하는 걸 하는데 의미를 두는 데서 멈추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안 해도 이렇게 이미 차고 넘치는 만화 리뷰 방송을 또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요. 방향을 좀 이리 잡아봤습니다. 어깨에 힘 좀 빼자고요. 만화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자주 빠졌던 함정이 있어요. 꼭 봐야만 할 걸 소개하겠다. 뭐 이거 명작이니까 꼭 봐야 돼. 아니면은 아 어떻게 이걸 몰라 봐. 좀 봐봐. 뭐 이런 기분 있죠. 근데 이러다 보면 자꾸 당위론을 빠지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 정도는 봐줘야지 말이지. 뭐 이미 만화를 여태 안 봤단 말이야? 만화 좋아한다면 이거 정도는 봤어야지. 뭐 이런 것들.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썼다고 생각했는데 모릅니다 진짜. 어디서 또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평론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작품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분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섬뜩해지는 거예요. 뭐 이 작품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나 이 작품 꼭 봐야 되라고 막 설파하고 있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물론 방향은 정반대긴 한데 결국은 당위론입니다 이게요. 그게 좀 싫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작품 리뷰나 소개를 가급적 안 하고 알아서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거 재밌게 봤어요. 막 이런 정도로 멈췄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방송을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향은요. 이 어떤 만화를 읽으면 시간이 덜 아까울지 모르겠다. 또는 뭐 선물로 해줄 만한 만화책이 뭐가 있냐. 뭐 그도 저도 아니면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만화책이 뭐야. 이렇게 그냥 만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정보 없이 별다른 생각 없이 듣다가 허 그렇단 말이지?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든지 서점 사이트에 가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작품에 관한 심층 분석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듣다가 그 작품 보고 싶게 만드는, 읽고 싶게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들리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들려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우. 막 그래서 스포일러, 미린 이름이 잔뜩 묻어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작품 자체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그 작품을 둘러싼 주변의 맥락이나 반응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감상도 좀 봤고요. 방송 자체나 아니면 제가 다루려고 하는 작품, 다른 작품이요. 다른 작품에 대한 감상도 좀 봤고. 근데 뭐 맨입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아무도 안할거 뻔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품도 겁니다. 상품이 뭐냐면요. 일단 우리 방송도 거국적으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거국적으로 먹히는 우리 최고의 히트 상품. 예, 우리 멋대로 최고 히트 상품이죠. 문상. 문화 상품권부터 시작하고요. 상품 협찬이 들어오면은 그걸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상만 잘 남겨도 문상 1만 원짜리입니다. 네. 궁금하면 다음 회차 기다렸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 이야기 많이 없는 만화 방송, 별 생각 없이 들어도 되는 만화 방송, 그래도 듣고 나면 만화가 읽고 싶어지는 만화 방송. 이게 제 목표입니다. 좀더 깊이 있는 얘기는 크리티겜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작품 소개하고 더불어서 지난주치 통합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도 소개하고 해설할 예정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이거 들으면 많이 나가는 책이 뭔지는 알게 되니까 안전빵 확보하게 되죠. 여러분 집값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송입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가 말입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얘또 출판만 하면 이야기하고 웹툰은 얘기 안할 거야. 아마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습니다. 네. 웹툰도 소개 많이 할 거고요. 안 그래도 오늘 들고 온 작품도 웹툰이에요. 네. 저 혼자 이야기하기에 좀 심심하다. 좀 단조로워지지 않았나? 아니면 분위기 다운됐다 싶으면 게스트도 부를 거고요.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또, 그리고 한 가지. 본편 방송은 주 1회 방송이고요. 그 외에 부정기 편성되는 덤편이 있습니다. 대담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디 갔더니 이런 걸 하는데, 아, 이거 소리 좀 따다가 들려드려야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덤편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일단은 만화 이야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본편 방송은 회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대충 안내 됐죠? 네. 석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본 방송은 한주한 번에 회당 40분에서 1시간. 둘째, 깊이 파지 않고 수박 겉핥기 할 거고요. 셋째, 매회 방송 듣고 그 작품이나 방송에 관한 감상을 보내오면은 다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상품도 팍팍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본편 들어가 보죠. 일단 전하는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만화 골라주는 남자 만고의 남 MC는 만화평론 전문 웹진 크리틱엠에서 제작합니다. CRITICM.com 크리틱엠. 지난주 베스트셀러. 네, 크리티겜 시그널 듣고 오셨고요. 이제 코너로 들어가 봐야겠죠? 첫 코너는 지난 한주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뭘까를 살펴보는 지난주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먼저 7월 다섯째 주 베스트셀러 만화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첫 주기도 하죠? 토요일, 일요일 분이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자, 아,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이 베스트셀러 차트는요,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반디앤 루니스 네 곳의 주별 50위권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합 순위입니다. 주 독자층이 각기 다른 서점들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곳들의 베스트셀러 차트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쭉 소개하겠습니다. 아, 조주희 한승기 작가의 그 밤을 걷는 선비가 10위를 차지했고요. 11권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8위하고 9위가요, 동률이에요. 같은 작품인데 또 동률입니다. 야스히로 나이토의 혈계전선. 네. 5권하고 6권이요. 공동 8위고요. 소라치 히데아키의 은혼. 58권이 7위입니다. 아, 이 화장실 이렇게 그 결정판이죠. 네. 그 다음에, 사기사카 이오의 아워하이라이트 11권이 6위 차지했고요. 오다 에이치로의 원피스 77권이 5위. 그리고 원 작가와 무라타 유스케의 원펀맨이 1권하고 2권이 3위하고 4위를 동시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오야마 고쇼의 명탐정 코난 86권이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오다 에이치로의 원피스 78권입니다. 아우, 근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피스나 뭐 명탐정 코난은 이제는 그냥 변수도 아니고 상수 같은 느낌이어서 제쳐놓기로 하고요. 눈에 띄는 건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밤을 걷는 선비의 추세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선 영조 시대를 배경으로 매혹적인 뱀파이어 선비와 사연 많은 책파리 남장 소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TV 드라마판이 7월 8일 방영이 시작했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세 주치 차트를 통계 내봤을 때요. 지금까지 출시됐던 단행본 11권 전부가 20위권 안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바가 있습니다. 20위권 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10위권 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그 약발이 드라마 방영 한 달도 채안된 시점에서 벌써 꺾이고 있다는 데 있겠죠. 영상화하면은 드라마 이렇게 하게 되면요, 대체로 단행본 판매고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인데, 밤을 걷는 선비가 7월 넷째 주에는 9, 10, 11권이 10위권에 올라와 있었는데, 7월 다섯째 주에는 이미 가장 최근 권인 11권 한 권만 10위권에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판이 그다지 힘을 못 쓰면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죠. 드라마는 현재 전 채널을 통틀어서 파악한 TV 드라마 순위에서 16위쯤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판 자체는 뭐,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거나 밤을 걷는 선비가 힘을 좀못 쓰면서 덩달아서 한국 작품의 비중이 10위권 차트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10위권에서 나머지 9권이 모조리 일본만 합니다. 조금 더 한국 작품들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트라이건 작가 야스히로 나이토의 신작 액션 만화인 혈계전선은요, 대체로 전작에 묵직하던 그 주제의식을 맛보기는 좀 어렵지만, 액션 죽입니다. 뭐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풋풋한 학창시절 청춘 러브스토리인 아우할라이드가 6위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작품이 원펀맨인데요. 원펀치맨을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한방사나이입니다. 온갖 괴수들이 나타나가지고 마을 하나 박살내는 것도 일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만 그림체가 다른 것 같은 대머리 총각이 취미로 히어로 노릇을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뭔가 좀 아스트랄하죠?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인터넷에 콘티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던 만화였습니다만, 그 그림 솜씨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아이시드 21의 무나타 유스케 씨가 트위터에서 이 만화를 처음 알게 되고, 원작자인 원 씨에게 내가 작화를 맡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괴물 같은 만화가 연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작가가 작가인 만큼 뭐그 그림이나 연출은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좋습니다. 네. 개그가 취향을 좀 타는데요. 맥락 같은 거 생각할 겨를을 별로 주지 않는 데다가 뭐그 장르의 퇴화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장르 그 자체의 특징 비트는 그런 특징을 비트는 류의 개그가 많습니다. 클래시의 덩어리구나 싶은 느낌이 드는 것도 종종 있어서 부품 조합 개그에 좀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뭐 정말 생각 않고 볼수 있는 그런 개그로는 또 괜찮습니다. 에피소드들 결말이 늘 주먹 한 방으로 끝난다는 게 있긴 해서 과연 이 패턴을 어떻게 언제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있고요. 여하간 국내에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많이 유명했고 또 많이들 기대했던 작품입니다. 출시되자마자 7월 넷째 주 차트 1, 2위를 차지했었고요. 7월 다섯째 주에서는 3, 4위입니다. 자, 지금까지 7월 다섯째 주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였습니다. 만골남의 선택. 매주 만화 골라주는 남자가 골라드리는 만화 한 편, 만골남의 선택 시간입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할 만화는요, 때마침 긴 휴식에서 돌아온 작품이죠. 바로 송곳입니다.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8월 3일, 어쩜 시기도 적절하게 딱 그날, 4부 첫 화가 올라와졌네요. 타이밍이 좋습니다. 마침 또 드라마화도 발표가 됐다고도 하고요. 자, 송곳.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작품인데요. 참 여러모로 심상찮은 작품입니다, 이거. 사실 저는요, 첫인상부터 심상찮았어요. 뭐가 그리 심상찮았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딱두 글자죠. 송곳. 근데 제목을 시각적인 힘으로 바꿔내는 그 캘리그래피도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참이슬 소주의 글씨를 쓴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캘리그래퍼 강병희 씨가 이 작품의 제호를 썼는데요. 그 글씨가 정말 세로로 서 있는 철판에다가 콱 찍어서 내리그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터라 정말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크롤을 조금 내린 순간에 살짝 당황을 하게 돼요. 어? 전부 흑백이네? 뭐 이런 느낌? 이거 웹툰 아니었나? 뭐 물론 요새는 흑백 웹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시작부터 좀 느낌이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1화를 읽어 내려가다가 말미쯤 되면요. 오오오 하는 심정이 입을 벌리고 있게 됩니다. 일단 무대가 외국계 대형마트고요. 주인공은 그 마트의 한 코너를 맡고 있는 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직이죠. 그 과장이 1화 말미에 점장 지시라고 하면서 부장에게서 전해받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판매 사원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질문 안 받습니다. 네. 이 만화, 1화부터 주인공이 자기가 맡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라고는 명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화로 이어지는 전개는 또 어떤가요? 이 명령을 전해받은 주인공은요, 인격 모독이든 징계든 해서 지 발로 나가게 해라. 장교 출신이잖냐. 뭐 잘하겠네. 뭐 이런 힐난을 받게 되는데, 정작 이 주인공은 또 군에서도 소대장으로서 그 비무장지대에서 한 가지 뭐 사고가 있었어요. 포복으로 남아오는 사람 그림자를 보고 적으로 판단했음에도, 클레이머 데인지레의 그 스위치 있습니다. 이거 누르지 못하고, 총의 방아쇠도 당기지 못했어요. 이 다행히도 적인 줄 알았던 대상이 길을 잃고 헤매었던 부하 병사였음이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군인이 될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고 하죠. 하지만 해고 명령을 받은 시점에 회사원도 될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면 될 뿐인 관리직이 자기 관리 대상을 내치라는 명령에 조용히 반발하고 만 겁니다. 이 주인공은요, 살짝만 떠밀어주면 알아서들 나간다면서 지 발로 나가게끔 만들라는 지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라고요. 송곳은요, 이렇게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라는 지시를 주인공인 이수인이 거부하고 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무대가 되는 프랑스계 대형마트 푸르미는요, 실제 프랑스계 대형마트였던 그 까르푸가 모델입니다. 까르푸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요. 주인공 이수인은 불법적인 정리해고 방침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틀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노동조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찬동했던 동료 관리직들이 있었는데 금세 또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할 뿐더러 어느 사이엔가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사원들에게 더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같은 대형마트의 타 지점을 통해서 설립되었던 노동조합 지부는요, 좀 힘이 없어요. 네, 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장을 비롯해서 회사 측은 노골적으로 이수인을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프랑스인 점장은요, 쳐내려던 이들하고 이들이 쳐내기를 거부했던 관리자인 이수인을 같이 앞에다 두고 말합니다. 얘 때문에 당신들 다 망했어. 네. 그걸 또그 애의 입으로 통역시키면서 말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무너져 내리거나 알아서 회사 편에 붙거나 해가지고 적당히 마름짓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수인이 그런 인간이 못 됐던 겁니다. 눈딱 감고 세상사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적당히 자기 몸 하나만 지킬 수 있으면 됐을 텐데요. 그럴 수 없어서 끝끝내 그거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마는 별종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이수인이 노동상담소 소장을 하고 있는 구고신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위화감 들지 않으시나요? 이 만화는 말이죠. 말 그대로 노동조합, 줄여서 노조 이야기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폭압적인 처사에 맞서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네이버에서 연재됐던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현재 웹툰 플랫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네이버 웹툰의 운영사가 NHN이죠. 현재는 웹툰이 또 사내 독립기업으로 분리됐다네 뭐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NHN이 원래는 삼성 SDS의 사내 벤처에서 시작한 업체임을 생각해보자면 정말 미묘합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노조인 걸 기꺼이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런 기업에서 파생됐고, 기업 논리나 내부 문화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업체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소재로 한 만화가 연재 중인 거예요. 일단 그 점이 굉장히 신선했죠. 근데 그보다도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노동하고 노조란 낱말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네이버 웹툰에. 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아마 답변이 네 가지 정도로 나올 겁니다. 네. 달력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근로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노동자의 날이나 또는 노동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영어로 말씀하신 분들은 메이데이, 이렇게 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요, 이거 법정 유급 휴일이니까 쉬어도 돈 받을 수 있고요. 돈안 주면 그 사업자 신고할 수 있어요. 저같이 프리랜서한테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요. 자, 흔히 노동절로 불리는 이 날을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요. 노동자란 표현 대신 근로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노동자는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번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남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 일을 부지런히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하면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일이란 관점에서는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은 주체성에서 차이가 좀 있죠.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데요. 노동이란 표현에는 능동성이 있고, 근로란 표현에는 수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노동절로 불리던 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개명했습니다. 누가 바꿨는지는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노동자란 말의 어감을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죠. 네, 근로의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네. 사장님 밑에서 부지런하게 일하겠다고 도장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자 암묵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한 부품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요. 노동이란 말이 어떤 위치에 관해서, 노동이란 말이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작가인 최규석 씨가 지금 이 송곳이란 작품을 위해서 한창 취재 다닐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던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게 하종강 교수신데요. 이분이 겪었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법 강의 중이었나, 그 학생 하나가 손 들고 이러더랍니다. 교수님, 저는 대기업 들어갈 거라서 노동자 안될 건데요. 딱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노동자는요, 대기업보다 아래 단계로 여겨지는 작은 데에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나는 대기업에서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 쟤들은 블루칼라, 나는 화이트칼라. 계급과 성분이 다르지? 뭐 이런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노동자란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노조라고 하면요. 사실 이 송곳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대사로 대놓고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히 이렇습니다. 한국의 노조는 야만적. 그들은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고 기업을 파괴하는 과격분자들. 언론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네. 이건 프랑스인 점장이 교육받고 온 내용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노조란 표현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없을까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노조가 신화로서 존경을 받고, 노동자라고 하면 능력 안 되는 하층민들이며, 노동조합은 능력이 안 되는 주제에 돈더 받으려고 아우성인 목소리 큰 놈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근로자라는 건요, 어느 사이엔가 편리하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성능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로 갈아 끼우면 그만인 그런 부품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품은 부품이고 사람은 부품이 아니란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곳의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같은 사람이고 인격이 있고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이 들고 나는 모든 것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저도 프리랜서 생활만 오래 하다가요, 딱 1년 안 되게 회사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1년 안 되는 회사 생활 중에 임금체불 찡하게 당했고요. 회사원들 대표해서 노무사 만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고 퇴직하고 나서도 1년 가까이 오랜 시간 씨름해보지 않았으면은 노동 관련 법률이나 권리, 절차, 뭐, 사장과 노동자의 역할, 실업급여, 퇴직금 조건, 노무사의 역할, 뭐, 사장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깎아내리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을 거예요. 거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모멸감과,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실업급여 타려고 같은 자리에 모여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묘하고 풀죽고 약간 빠진 그런 눈빛까지. 그 제가 다니던 곳은 작은 회사라서 노조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 기간 중에도, 고작 그 기간 중에도 별일은 다 있었으니까 회사 생활이 긴 분들은 한층 더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대체로들 자기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모르고 남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하기도 하죠. 네, 남의 돈 받는 게 어디 쉽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설령 더러워서 내가 사장이 되고 말지 뭐 그러면서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뭐 사장 입장에서 사장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현실이 어떻고 이상이 어떻든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무리 다들 참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일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끝내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한 구석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 작품 제목인 송곳은요, 바로 그런 인간, 바로 그런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은 어쩌지 못해서 기어이 절벽에서도 한 걸음 내딛고만은, 절벽 같은 현실 앞에서도 한 걸음 내딛고만은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수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쯤에서 1화를 다시 보시면요. 이수인 또한 지나가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투덜대는 직원들을 아 잘라버리고 싶다라면서 일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분명 회사에 굉장히 충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나가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게 됐을 때에야 노동조합을 떠듬떠듬 찾아가면서 찾아보았을 뿐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로 그 사람의 방향이 갈리게 돼 있죠. 이수인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요. 그래서 이미 다 갖춘 영웅의 무쌍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고민하면서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지리멸렬하고 어설픈데다가 현실의 벽이 엄청 높기도 해요. 이수인하고 푸르미 노동조합의 자문 역할이다시피 한이 구고신 아저씨의 말을 따르면은 이수인은 겁도 많고 싸움도 싫어하는데 싸움을 피할 줄 모른다. 라고 합니다. 상대 입장에선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단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선에서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죠, 이게. 그래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몹시 까다롭고 껄끄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집단의 위기하고 질서가 생성되게 마련이고, 그로 말미암은 불합리가 내부 문화로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이건 뭐 회사만이 아니라 집단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그 말도 안 되는 골목대장놀이가 견고하긴 또 무지하게 견고하단 말이죠. 진짜 유치한데. 현실에서는 대놓고 유치하면 대적하기 정말 쉽지 않아서 입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도 다 그러해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싸우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속돼 있는 집단에서 입 닫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다들 뭐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또 고개 숙이는 경우가 많죠. 이수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러한 부조리한 질서 한 구석에서 딱 하고 삐져나온 송곳입니다. 이 작품의 강점이 이겁니다. 영웅 서사도 아니고 무조건 누구를 악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말거나 그냥 쉬 포기하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노조하자던 관리자들 어땠다고 했었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름 노릇을 했어요. 회사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직원들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조차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인정하고 아 니네들이 자리 바뀌면 안 그럴 것 같냐? 라고 하면서 구고신 아저씨의 입으로 한번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수인이라고 하는 송곳으로 철판같이 단단하던 부조리한 질서에다가 흠집을 냅니다. 제호의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끼익끼익한 흠집을 내가는 겁니다. 구고신 아저씨의 그 적절하고도 적나라한 조언이 이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요. 그 노동이라고 하면 생각,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법한 그 이미지들은요, 작품 속에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나옵니다. 야, 니들 생각하는 게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거거든? 뭐 이런 거예요. 작품은 절대로 그 지식들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노동법 학습 만화가 아니니까요. 대신 작품은 두 주인공, 구고신 아저씨하고 이수인 씨, 이두 주인공들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시야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말합니다. 야, 이거, 어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나하고 당신의 얘기입니다. 그걸 정말 재밌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영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게 강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최규석 작가가 진짜 무서운 점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분은요,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 가슴에 효과적으로 들어가 박히는지를 아주 잘합니다. 결정적으로 대사가 그래요. 송곳하면 대사빨이 정말 끝내주는 작품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입에 착착 감기는 대사가 캐릭터를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계속 곱씹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미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감 있으면서도 힘 있는 말들이 인물의 위지를 이렇게 담아낼 때, 비로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의 귀등을 넘어서 이게 귓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현실의 숱한 현장들만큼이나 이 작품 속 인물들의 싸움도 그렇게 행복하게만은 흘러갈 것 같지도 않고 또 행복하게만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이 작품이 중요한 건요. 그러한 싸움이 어딘가에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될수 있다. 당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교조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는 있는데요. 읽다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지는 작품이기도 해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어쩌면 네이버 연재는요, 그런 점에서 신의 한 수에 가까운 선택일 법도 합니다. 노동 이슈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뭐 적당히라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거 생각 많이 안 해봤을 법한 이들에게야말로, 이 가장 필요한 전달 방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요, 최규석 작가의 전작인 백도씨가 생각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백도씨는요, 1987년 유월항쟁 소재로 삼은 만화인데요. 작가 자신이 그 시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위례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근데 역사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사를 살아냈던 민중이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 움직였는가, 어떻게 해서 99도에서 백도씨가 되어서 끌어넘쳤는가, 이런 것들을 극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그려냈었습니다. 이게 송곳에도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람들은 시위하면 쾌감 느끼는 변태들이라 가지고 거리로 몰려나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직접 가족이 느닷없이 끌려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는 시위하면 빨갱인 줄 알고요. 세상에 불만 품은 불순분자인 줄 알고 뭐 그러게 마련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드는 건요. 그 사람이 원래 빨갱이어서가 아니고 또 어디 출신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다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백도 씨가 그런 말 하다가 끌려간 사람이 죽고 뭐 시위하다가 최루탄에 직격당해가지고 죽는 그런 시대의 얘기를 다뤘다고 하면요. 송곳은요, 구고신 아저씨 말 맞다나 노동법 이야기하다 끌려가지 않을 정도까진 된 시기까진 왔는데, 합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이놈의 코리안 스타일 시스템에서 이유도 모르고 잘려나가야 되는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얘기라고 뭐 어디 특이한 뭐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도 어딘가에 취직해서 일하는 노동자인 이상 결국 이거 우리 얘기 인생입니다. 데뷔 이후에 뭐 꾸준히 사회 구조하고 현실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온 사람이죠. 이 최규석 작가님이요. 이 최규석 작가의 작품 가운데서도 이 송곳은 백도씨를 통해서 얻어낸 전달 방식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작들이 대체로 자전적인 얘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은 송곳이 나올 수 있게 된 밑바탕에는요, 백도씨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심층 취재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극하고 대사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송곳을 즐겁게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백도씨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두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백도씨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송곳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순서 바꿔서 보셔도 괜찮아요. 네. 뭐이 밖에도 송곳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긴 하겠는데, 사측 입장에 서 있는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그 실로 난감한 속물성. 뭐, 의외로 노동 이슈 아니고도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꽤 볼거리예요. 아, 진짜 저런 진상들 있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럴싸하게 훌륭에 빠진 그 꼰대 캐릭터들도 어딜 가든 한둘씩은 있어주고요. 지 인생에 갑질 한번 해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순간에 더 일그러지고 남들 더 괴롭히고 더 짜증내는 그런 바보도 나옵니다. 집회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서 달리기 하는 장면 같은 건 진짜 그야말로 웃기고도 서글픈 현실 속에 있는 장면들이에요. 조용한데 뜨거운 이수인하고 활달한 듯 하면서도 곧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그 구고신의 캐릭터도 케미가 꽤 재밌습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건요, 이수인하고 게스통 점장의 관계인데요. 게스통 점장, 예, 이 프랑스인 점장이죠. 이 점장은 나름대로 법규 잘 지키려는 인물이었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코리안 스타일에 적응하면서 변질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수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적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마치 이수인에게 변명하듯이, 예, 변명하듯이 정말. 자기 선택의 정당성을 강변합니다. 이 게스통 아저씨가요. 그런 그에게 넌너할일 해. 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던지는 이수인의 모습이 또, 아, 이게 또 어딘가에 뭔가를 자극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해서 이 둘을 갖고 BL, 보이스러브 얘긴데요. 이 BL 장르스러운 장면으로 패러디한 팬아트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캐릭터가 개성이 확실하고 재밌지 않고서는 이 패러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확실히 메시지로서도 소비 대상으로서도 놀이 대상으로서도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아니 진짜 둘이 은근히 끈적하고도 애증스러운 뭔가가 있어요. 작품 속에서 보면요. 표정이요? 아우 진짜 표정이. 이것만 보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책이 일단 3권까지 출간돼 있습니다. 1권에서 3권까지가 한꺼번에 나와서 꾸러미로 팔리고도 있는데요. 값은 권당 11,000원입니다. 출판사는 창비고요. 아니, 웹툰으로 보면 되지 뭐하러 책을 사냐, 책이 뭐 다르겠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웹툰판하고 편집이 정말 다릅니다. 이 적당히 그냥 옮긴 수준이 아니라 말풍선이나 효과음, 칸의 크기 등이 정말 세밀하게 재조정돼 실려 있습니다. 책으로 읽을 맛이 납니다, 정말 이 작품은. 서두에서도 제가 심상찮다고 눈치긴 했는데 흑백 원고라서 오히려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또 수월해요. 시각 정보를 이야기 전개를 전달하는데 최적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영리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최규석 작가의 전작들을 보면요. 여태까지 나왔던 상당수 웹툰들 마냥 뭐 색을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울기엔 좀 애매한 같은 경우 수채화풍 색칠이 그 채색이 굉장히 감성을 잘 전달했거든요. 아, 물론 이야기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주간 연재를 감당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예, 있긴 합니다만 뭐 직접 듣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쪽 해석이 맞든 간에 아무리 구고신이 개그를 막간하게 친다 하더라도 작품 속 현실 자체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묵직한 무게를 이 흑백이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 만화 시절을 보내온 독자 입장에서 그 흑백 원고가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없진 않은데 이게 향수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웹툰들에서 흑백이 시도되는 경우도 종종 늘고는 있는데요. 색만큼이나 색 정보를 줄임으로써 이야기에 집중하게끔 하는데 능한 작가들이 좀 많이 나와주길 바라고 이 송곳이라고 하는 작품이 백도씨와 더불어서 이 송곳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런 류의 작품들에서 나름대로 전례가 되어주길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 첫 시간 작품으로 이 송곳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그힘좀 빼자고 생각했는데 작품이 작품인지라 하고픈 얘기가 너무너무 넘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겠고요. 작품을 보신 분들에게는 아, 그래, 이랬었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안 보신 분들은요, 아유, 그럼 한번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게끔 된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이 기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공지 하나 할게요. 송곳에 관한 감상이랑 이번 방송에 관한 감상을 보내주시면 다음 2회차 방송에서 소개하고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이고요. 아직 문상입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유하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면 그만큼 광고도 붙고 상품도 커집니다. 네, 그래 에브리바디 해피하겠죠. 광고 주실 업체분들 연락 주시고요. 송곳 감상문이랑 입원어 감상 이런 것들 적어주실 곳도 안내하겠습니다. 네, 010-3001-7506 010-3001-7506 예,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문상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모두 만골만골한 한 주 보내십시오. 사찬이었습니다.